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예전처럼 같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요. 다 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주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그냥 가볍게 듣는 내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거물급 정치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에 나오면서 바퀴 달린 연두색 가방을 기다리고 있던 보좌관에게 얼굴도 돌리지 않고 던지듯이 확 밀어버리는 장면이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그 카메라에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명 노룩 패스라고요. 노룩 패스는 스포츠 용어인데 상대방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 속이기 위해서 공을 패스하는 의미였죠. 이 모습을 미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레딧에서 한국 정치인의 스웩이란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댓글 달기를 이것은 스웨그가 아닌 부패한 시스템이 있는 한 구성원의 무례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995년 6월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502명이 매몰되어서 사망했죠. 원래 이 건물은 아파트 단지 내에 지상 4층 상가 건물로 법적으로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1층을 더 올려서 5층 백화점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하고 또 다른 부실 공사도 이어져서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 회장이 사고가 난 다음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몰려든 취재진을 향해서 이렇게 언성을 높입니다. 정확하게 그때 기사가 나온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보쇼,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 욕심이 부른 대참사를 낸 장본인이 502명의 죽음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이런 무례한 막말을 합니다. 문제는 앞에 언급한 노룩 패스의 주인공인 그 정치가와 삼풍백화점 회장 둘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에 출석하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이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주인으로 자리 잡지 아니할 때 이러한 무례 행위는 얼마든지 해요. 무례함을 나타내는 동사 아스케모네오는 합당한 형태,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입는 옷을 해서 출근할 때 그대로 입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친구하고의 대화 방식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우리가 없겠지만 혹시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그런 자세로 대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태도, 언행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례함은 합당한 형태,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않고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내가 보는 어떤 관점, 생각이 있어서 그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합당히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런 옷을 입고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례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이 차를 세웁니다. 합당한 모습을 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합니다. 왜요? 도로 위에서는 교통경찰이 자기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그 반면에 30분 뒤에 그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요. 음식을 주문합니다.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무례히 행해요. 왜 그럴까요? 식당 조언분이 자기보다 열등한 지위, 자기보다 아래에 위치한 사람이라는 인식하기 때문에 아스케 모네요. 다시 말해서 합당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대하는 거죠. 식당 종업원이라는 위치로 그 사람의 값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무례의 정의입니다. 왜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는가? 상대방의 사람 가치를 그 사람의 지위나 소유에 따라 평가절하하는 데서 옵니다. 1만불짜리를 예를 들어서 뭐 몇 불로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죠.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 앞에 주차 공간에 파킹을 하고 이제 내리는데 보니까 구석에 10센트짜리 동전이 있어요. 오늘 생각 없이 그것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10센트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뒀는지 분명히 가져온 기억은 있는데 만약에 100불짜리가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없나 하고 옆에 뒤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100불짜리는 분명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행방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센트와 100불은 1000배의 가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보는 시선을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바라보는 가치,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사람의 존엄 가치를 그 사람의 지위와 소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행편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되든가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 숟가락 잡는 것, 음식 흘리는 것 반복을 통해서 고쳐주고 그래서 제자리 잡듯이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외부적인 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치를 그 모습, 재산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본능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주차장에, 지금 우리 교회 주차장 여기에 람보르기니를 주차시켜놓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요. 또 어떤 사람이 아주 초라하게, 그냥 소리도 이상하고 막 그런 행색을 하고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요. 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영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희한하게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직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아마 야고보 이 저자가 살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 공간에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와 부자가 들어오는 경우에 달리 대하는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부자에게는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거나 어떤 뭐 특별속으로 모시는 그런 요란함을 떠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사람 대하는 태도가 급변하는 것, 영광의 주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이다. 4절 못을 박듯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이 모인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거 처리되면 교회를 찾아오는 정치인들이 많답니다. 전화를 걸어서 예배 참석할 텐데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목회자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사람의 지위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에게 존귀한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신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무엇인지 학력이 무엇인지 따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잠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요. 이 성찬식 관련된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과는 그때 관행이 달랐습니다. 매일 모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할 수 있는 마실 거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자기 먹을 것을 챙겨와서 식사 교제하는 형식의 애찬을 가졌어요. 그게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것이 성찬식의 원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드는 성찬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식당에서 먹는 식사 자리 그런 것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봐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가지는 그 성찬의 시간 주의 만찬이 아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부자 성도는 잔뜩 많이 가져와서 먹고 포도주도 취할 정도로 먹고요. 반면에 가난한 노예 출신 고린도 교회 형제는 빈손으로 와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요. 지위가 낮고 가난한 형제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그가 느끼는 박탈감이 어떨까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함이라는 거죠.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두 표현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에서 지위와 신분과 가진 것 따라서 그 사람을 무례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세상과는 구별된 종교한 공동체인데 말이죠.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세상에는 신분적인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지금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그런 구분이 크지만요. 그때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 아주 뭐 주님께서 벽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명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비시민권자, 이것도 벽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아래 노예로 있는 사람, 신분과 지위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에 상관없이 주님을 공유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사랑과 존경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는 너와 신분이 달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이요. 가난한 형제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런 멸시와 모욕을 받고 주님의 교회에 와서 위안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똑같군 하는 그런 좌절감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서 흔히 보는 그런 집단의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 관점이 바뀌는 것,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배우자를 향해서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 부모를 향해서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 자녀를 향해서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척도가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랬을까요?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지위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우리가 압니다. 할인하다, 디스카운트, 할인하다.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의미입니다. 디스카운트, 할인하다. 물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구입하는 거죠. 할인하다. 가치를 떨어뜨리다. 최근에 코리아 포스트 통해서 그 시대 둘 조립 선반을 구입했습니다. 90불에 나와 있고 픽업이 서쪽이라 구입을 결정했죠. 제 아내가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연락을 합니다. 80불에 안 될까요? 상대방 여자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85불에 드릴게요. 내공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디스카운트 물품의 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물품의 가치를 낮추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로 사람의 가치를 디스카운트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사람의 가치를 들어보는, 디스카운트에서 보는 이 경향과 저와 여러분은 싸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도록 애쓰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의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 주실 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사람 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는 그런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가 차에서 내리는 그 차에 얼마나 고급스러움 그게 근거해서 보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외우는 분 계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삶을 살도록 미리 계획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금 문맥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에베소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태어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진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우리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사람의 가치를 디스카운트해서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도록 존중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치르듯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내 삶 가운데 자리 잡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잠시 간증, 책에 나오는 간증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6월 말에 저는 왼쪽 눈 황반 천공 수술을 받았습니다. 7월 말 어느 정도 회복된 시점에 이제 책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 로리 디토라는 여자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중보 기도자로서 또 전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에버노트라는 앱을 이용해서 그 개인적인 저널을 기록하는데 7월 28일 이렇게 열어보니까 7월 28일 월 Hell Conspiracy 책 도착 읽기 시작하다 주께서 주신 책이다. 제 관점에서 이제까지 읽거나 들었던 지옥과 관련된 그런 간증책 가운데 가장 생생하고 성경적으로 진실한 수술로 다가와서 곳곳에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1년 5월 그러니까 뭐 불과 두 달도 안 됐죠. 그 중순에 새 책을 냈어요. Encountering Heaven. 그래서 이제 15가지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 관련된 그런 책이에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책으로 주문하면 오는데 뭐 쇼핑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아마존 킨들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 하늘과 관련 천국과 관련된 것이 제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책 제11장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로리 디토 여사 부부가 인도에 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인도에 도착합니다. 세계 작은 마을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숙소에 돌아가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발을 좀 편하게 하고 다음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출발 전에 그 발에 10cm 정도의 그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상태라 조심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때 인도 목사님이 숙소로 오기 전에 내일은 차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교회로 들렀다가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갑자기 이 로리 여사에게 그 사람들 병균이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과 함께 패닉에 빠집니다. 어쨌든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고 높은 돌벽으로 격리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차를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손가락 바스켓 중에서 네 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뒤틀린 몸으로 기괴한 형체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잠시 도피할 생각으로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땅을 파서 만든 변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옷과 몸에 문둥병자들이 흘린 체액이 튀어서 묻게 됩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난 발에 문둥병자의 몸에서 난 체액이 묻자 나도 문둥병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빨리 이곳을 벗어나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과 인도 목사님에게 말하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다시 돌아 걸어 나오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그 안개와 같은 환경과 함께 거대한 오피스가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제가 거기 나오는 책 내용을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그들을 두 팔로 안아 그들이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원하셨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이를 위하여 너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나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또 말했다. 주님께서 매우 엄중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거듭 대답했다. 내가 위험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다고 여겨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문둥병자들은 가장 천한 곳에 있는 자들이지만 내 눈과 귀는 항상 그들을 향해 있단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향해 안 된다고 거듭해서 대답했다. 주님께서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셨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문둥병이 들어있어서 내게 문둥병을 옮길 겁니다. 주님, 나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긴 침묵이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이 너무 불편했다. 주께서 나를 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나의 불순종으로 모두를 잃을 수 있다고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 나아가는 순간 주님께서 그 모습을 감추셨다. 내가 모퉁이를 돌아서자 흙바닥에 문둥병자들이 앉아 있었다. 내 눈은 문둥병으로 몸이 뒤틀린 한 여인을 발견했다. 관절 부분과 손발마디가 훼손되어 걸을 수 없었고 얼굴 부분은 꺼져서 돌아가 있었다. 나는 그 여인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내 뺨을 그 뺨에 갖다 대었다. 여인은 안 된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났다. 나는 더 세게 끌어안으며 울었다. 내 울음은 나의 몸을 뒤흔들었고 두려움에서 오는 고통이 떠나감을 느꼈다. 그렇게 꽉 안고 있는 동안 나의 두려움은 큰 수치감으로 변했다. 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껴안고 있는 동안 계속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만 반복했다. 여인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무엇인가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두신 것은 내가 두 팔로 여인을 안았을 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길 원했던 것이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귀안고 울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랜 사람을 눈물로 안아주고 나중에 그 현장을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충만한 가운데 그곳을 떠났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The Royalty of the Earth, 이 세상의 최고 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지혜가 주님의 지혜와 다른 것처럼 그것을 이사야 55장 8, 9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다른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을 보는 시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각이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닮아서 그 관점으로 사람의 존귀함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왜 이토록 힘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들입니다. 왜 주님이 가까이 느끼지 않을까요? 많은 해답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저는 작은 어떤 힌트를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것을 역으로 이해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내 의견이나 내 관점이나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친근하게 경험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은요. 많이 피곤하게 합니다. 피폐하게 하여 죄와의 투쟁에 얼마나 영혼이 피곤한지 아세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 자주 피곤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이상하게 활력이 넘쳐요. 마음의 안식이 생깁니다. 이것은 검증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저는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례함 대신에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무시하고 있는 사람. 지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그래서 무례함이 있는 무례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배운 사람이며 무례하는 대신에 합당한 언어로 합당한 행동으로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그 사람. 계명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듯이 주님의 많은 비밀한 정보들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혼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큰 허물, 그것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 작은 허물,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을 떠난 그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받는 영향력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